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힘이 없나요? 네. 옆에 있는 분들에게 마음속으로 좀 인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랑합니다 하고서 이렇게 마음으로만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5장 말씀을 통해서 괜찮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복이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게 생각이 나시나요? 제가 어렸을 때는 간증집회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간증집회에 참여하면은 예수를 믿으면 이렇게 좋아진다, 저렇게 좋아진다라는 것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자녀가 좋은 대학에 갔다. 또 괜찮은 직장에 들어갔다, 병이 깨끗이 나았다라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복이라고 딱 듣게 되면은 좋은 스펙, 또 안정적인 직장, 내가 사고 싶은 것을 모든 것을 다살수 있는 어떤 재정적 능력, 뭐 남들이 부러워하는 삶, 뭐 이런 것들이 복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나이가 들어서 살다가 보니까 예전에 이런 얘기가 들었던 이런 얘기들이 좋을 때는 생각이 잘안 나고 나쁠 때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복을 주시기는 하시는 걸까? 그런데 나는 왜 복과는 전혀 상관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을까라는 좌절과 실언의 시간 안에서 이런 간증집회에 들었던 이야기들이 생각났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산상수훈 초반부인 그 오늘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산 기슭에 들어가셔서 앉으시고 그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저희가 알고 있는 이 복의 개념,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이 복의 개념과는 정반대의 이야기를 들려 주십니다. 세상이 말하는 복과는 완전히 다른 방향의 이야기였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은 무엇일까요? 5절 말씀을 조금 먼저 보면은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온유하다라는 게 뭐냐면 부드러워진 마음, 받아들이기 쉬운 마음을 뜻하게 되는데 부드럽고 받아들이기 쉬운 그 마음이 온유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온유함을 위해서 기본적으로 갖춰야 하는 그 과정들이 있는데 그 과정들이 오늘 읽은 본문의 3절과 4절, 또 5절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온유함을 가지기 위해서는 가난함과 또 애통, 의에 주림, 목마름 이런 것들을 갖게 되어야 하는데 이 과정이 어떻게 하면은 우리 안에 형성이 될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온유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진정한 복이 누릴 수 있을까에 대해서 오늘 같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심령의 가난함에 대해서 오늘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것은 또 무슨 말일까요? 심령이 가난하다, 영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게 뭔지 이렇게 감이 좀안 오실 수도 있는데 헬라어 원문에서는 이 가난하다라는 것이 푸토코스라고 합니다. 푸토코스. 제가 이거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옆에 있는 그 목사님한테 약간 이 발음이 프로토스랑 비슷하다. 그래서 설교할 때 실수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잘 모르시나요? 프로토스. 네. 푸토코스라고 하는, 이게 중요한 게 이제 푸토코스입니다. 이 푸토코스인데 이것은 어떤 말이냐면 가진 것이 전혀 없어서 스스로 아무것도 할수 없는 상태를 이르러서 가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어떤 것도 할수 없습니다. 내가 어떤 것도 스스로 이룰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상태, 그게 푸토코스, 가난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것은 도움 없이는 절대 살수 없는 삶의 방향, 삶의 상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야 할 것은 3절에서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것은 경제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심령이 가난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만큼 진솔한 상태로 서 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지점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진솔하다라는 것을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가난할까, 진솔한 마음의 상태를 보일 수 있을까라는 것을 모를 수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모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약한 것을 드러내기 싫어하는 습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본성이 내가 약한 것, 내가 부족한 것을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싶어하는 마음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좋아 보이지 않기 때문에 감추려고 하는 그 습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가 진솔하게 서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서도 비슷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내가 의인으로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른 그리스도인으로서 서 있어 보이는 척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는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십일조도 드리고 봉사도 하고, 하나님 내가 이 정도면은 괜찮은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면서 스스로를 잘 돌아보지 않으려고 합니다. 내 약점을 들키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요. 누가복음 18장에서도 이렇게 괜찮은 사람이 하나가 등장을 하는데, 한번 제가 읽어보도록 할게요. 누가복음 18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가늠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두 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십일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괜찮은 사람이 바리새인입니다. 그는 진짜로 금식도 했고요, 십일조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모습도 보여줍니다. 근데 이 누가복음 말씀을 읽어보면은 그의 기도의 첫 대목에서 이상함을 감지하고 하지 않으셨나요? 좀 이상하다. 이 누가복음의 이 바리새인의 기도가 좀 이상하다라는 생각을 하셨을 텐데, 바리새인은 스스로 굉장히 대견해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굉장히 괜찮지 않나? 하나님 앞에서 선하고 의로운 사람으로서 내가 서 있지 않는가라고 하면서 스스로를 칭찬하고 스스로를 굉장히 대견스러워하는 모습입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이 14절에 바로 평가를 하시는데요, 이거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누가복음 18장 14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여러분들은 바리새인의 마음이 가난해 보이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진솔한 태도로 기도하고 있는 모습으로 보여지십니까? 그의 마음은 전혀 가난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바리새인을 통해서 우리가 여기서 살펴봤을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리새인의 기도 안에서는 그만이 세운 기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기준이 있어서 그 진솔함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기준이 있습니다. 이 정도 하면 되겠지. 그 적당한 선을 찾아서 자기 만족에 딱 머무르는 신앙, 이게 바리새인의 기도입니다. 이사야서는 우리의 기준이 틀렸음을, 우리의 기준이 틀릴 수밖에 없음에 대해서 고백하는 그 구절이 하나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이사야서 64장 6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인은 다 더러운 옷 같으며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기준으로 서서 살아간다는 것, 우리의 기준에 서서 만족한다라는 것, 그것은 틀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진솔하지 않은, 가난하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과 태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기준 앞에 서야 합니다.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기준은 어떠한 것인지 우리가 그분 앞에 서서 그분의 기준을 알아가야 하는 것이 가난해지는 시작입니다. 우리는 가난해질 때 보장받은 것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3절 끝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천국을 누릴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게 천국이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솔한 태도로 하나님의 기준을 알아가려고 나아갔을 때 우리는 천국을 누릴 수 있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기준만 조금만 내려놓으면 됩니다. 괜찮은 척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진짜 괜찮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 기준 앞에 서야 하는 것이 우리들의 그 신앙생활의 시작의 마음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기준 앞에 서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살펴볼 거는 애통하는 자에게 복이 있을 거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주시는 상급은 위로라고 얘기합니다. 애통하는 자에게는 위로를 해주신다고 합니다. 마태복음 5장 4절인데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우리가 살면서 울어야 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많이 울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 많이 우십니까? 관계가 깨어져서 그 슬픔에 의해서 울게 되고 실패를 경험할 때 울기도 합니다. 그리고 바라던 게 좌절됐을 때 울기도 합니다. 이유 없이 무기력해져서 울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픔은 우리의 그 각자의 방법을 찾아서 각자의 방법을 찾아서 위로를 얻고자 합니다. 어떤 사람은 게임을 하거나요, 또 취미 생활을 하거나 잠을 자거나, 제가 일청에 오니까 코인 노래방을 그렇게 많이 가더라고요. 노래방을 가거나 또 운동을 하거나 뭐 사람을 찾아가서 내가 어떤 어려움이나 이런 슬픔을 당했다라고 이야기하거나, 어떤 친구들은 앞에서는 괜찮은데 SNS에는 또 되게 슬프게 올리는 친구들도 있고요. 우리가 각자의 방법으로 각자의 그 아픔을 위로하기 위해 찾아다니는 그 모든 것이 잠깐은 괜찮아질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그렇게 오래 가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그 잠시의 공감과 잠시의 위로 속에서 마음이 편안해짐을 느끼지만은 그게 영원하게 그게 괜찮아지진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은 예수를 팔아 넘긴 유다도 굉장히 슬퍼했습니다. 예수님을 팔아 넘긴 후에 극심한 후회를 하는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의 슬픔은 그 방향을, 그 슬픔의 방향을 푸는 그걸 잘못 설정해서 절망으로 빠져서 끝내 굉장히 나쁜 결과를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만들어내는 위로는 굉장히 한시적인 것이고 완전한 위로가 줄 수 없음을 우리는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목사로서 아프고 슬프고 힘든 일이 있으면 하나님을 찾아가서 기도합니다. 네. 말씀에 더 집중합니다. 그것만 하는 건 또 아니고요. 저도 마음이 복잡하고 생각이 정리가 좀 필요할 때에는 여러 가지 것에 그 위로를 얻고자 노력합니다. 제가 야구를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야구도 보기도 하고 제가 갖고 있는 취미 중에 하나가 또 인천공항을 가는 거를 취미를 갖고 있습니다. 제가 인천공항에 갈 때면 그 가는 길에 뭐 좀 어려운 일, 힘든 일, 좀 복잡한 일을 아내랑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야기하면서 조금 마음의 평안이 좀 오기도 하고요. 또 도착해서 아이들이랑 구석구석을 누비면서 놀이터처럼 놀거든요. 또 그걸 보면은 또 마음이 편안해지기도 합니다. 근데 제가 인천공항을 갔다 오면은 그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될까요?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인천공항을 가게 된 이유는 제가 약간 선교사에 대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로의 마음에 굳건한 결심이 꺾이지 않기 위해서 떠나는 비행기를 보면서 다짐합니다. 그래서 가게 되었는데 어느새 시간이 흘러서 보니까 그 인천공항을 가는 것이 제 마음의 위로를 얻기 위한 도피처가 된 것이죠. 아무리 우리가 그런 위로의 처소에서 한시적인 위로를 얻는다 할지라도 그게 완전히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우리에게는 그 문제가 남아져 있고 여전히 우리는 그것 때문에 슬퍼하고 아파하고 시련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위로의 방향을 누구를 향해야 할까요? 바로 하나님 앞으로 향하라고 합니다. 단순히 방향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서 그 애통하는 마음을 보여야 합니다. 그럼 애통이라는 그 말의 뜻은 뭘까요? 애통은 펜테오라는 그 헬라어로 쓰이게 되는데, 이게 뭐냐면 가장 깊은 곳 안에서 느껴지는 통증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나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그 통증. 제가 예전에 한번 설명한 적이 있는데요. 이게 또 어디에 쓰이게 되냐면,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에 쓰이게 됩니다. 정말 아픈 거예요. 정말 애절한 거고, 정말 절실한 겁니다. 이걸 누구 앞에 하라고요? 하나님 앞에 하라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편의 기자들은 내 마음을 토한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시편의 여러 시편에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내 마음을 토한다. 누구 앞에요? 하나님 앞에 토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의 애통은 어떠한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것에 매달려서 한시적인 위로와 기쁨을 누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것을 근원적으로 해결해 주시고, 온전하게 해결해 주시고, 완전하게 해결해 주실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 자리에 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왔을 때 하나님 앞에서도 진솔하지 못하면 어떻게 괜찮은 그리스도인이 될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왜 이게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는 자가 되어야 하냐면, 이 애통이라는 단어는요, 현재 분사로 쓰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지금까지 그 애통은 끊임없이 해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단순하게 한 번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럴 때마다,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그렇게 생각할 때마다, 그런 아픔이 내 삶을 지배할 때마다 내가 어디로 가야 한다고요?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서 하나님께 애통하며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진짜 위로를 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가난하고 애통한 마음 가운데 주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야지 어떻게 될수 있어요? 온유한 자가 될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모든 것을 이해하면서 그런 마음의 상태로 나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죠. 오늘 6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임이요.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한 자는 주님 앞에서 배부를 것을 약속받고 있습니다. 이 배부름에는 두 가지 뜻을 갖고 있는데, 첫 번째 뜻은 신분의 변화를 뜻합니다. 이 신분의 변화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죠.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고 왕의 잔치에 초대받았는데, 그 왕의 잔치에 입고 갈 옷을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돈 벌어서, 우리가 애써서 그 옷을 사가지고 그 초대받은 잔치에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옷까지 주셨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선물입니다. 이 배부름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전적인 선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아, 옷을 주셨기 때문에 또그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가 이거를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제 두 번째가 조금은 걸리죠. 이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삶의 변화를 갖고 있습니다. 이 배부름이라는 것은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이제까지는 여러분도 어떨 때 배부르십니까? 밥을 먹을 때, 맛있는 것을 충족히 먹었을 때 배불렀는데, 이제까지는 그게 내 인생이 배부름이었으면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주시는 음식으로 우리의 배를 채워야 하는 게 배부름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내 배를 채워야 한다라는 거죠. 그게 좋은 거든 싫은 거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은 내가 새로운 각오와 다짐을 통해서 도전해 보는 거죠. 하나님 주시는 것을 통해서 내가 배부름을 누리고 싶습니다. 내가 배부르겠습니다. 내가 한번 그렇게 살아보겠습니다라는 내 각오와 도전이 필요한 것이 이 배부름입니다. 제가 어릴 때는 그 자연이나 꽃이나 벚꽃, 뭐 바다 이런 것을 보면은 어떠한 감흥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어디 가서 이런 얘기 하지 말라고, 이사 사람 취급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자연을 보면서 감동이 된 적이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처음 만나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처음 인지하고 나서 그 예배가 끝나고 버스에 타서 가고 있는데 제 눈에 보이는 그 모든 게 다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밖에 보이는 그 불빛, 그 가로등 불빛도 아름다워 보이고, 밖에 보이는 공중전화도 아름다워 보였고, 그 버스 안에 있는 하차별도 아름다워 보이는 겁니다. 자연을 통해서 그 온갖 아름답고 이쁜 것을 봤을 때 어떤 감흥도 없던 제가 하나님을 처음 만나고 나서 봤던 그 모든 것들이 아름답게 보여지고 아름답게 생각하게 됐다는 거죠. 이것은 내 의지와 내 노력이 아니라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배부르게 하시고 배부르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대로 서서 내 마음을 토로하고, 하나님 나 어려워요, 나 힘들어요, 제가 이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까? 하나님, 저에게 옳은 방향과 옳은 삶의 태도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지혜를 통해서 알려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라면서 늘 끊임없이 토로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그 바른 방향 속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누리는 그 모든 것이 뭡니까? 천국의 예고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천국에 가지 않았어도 하나님을 통해서 느끼는 그 모든 변화를 통해서 천국을 누릴 특권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좀 무겁나요? 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선택할 길의 방향은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스스로 괜찮다 여기면서 괜찮은 그리스도인인 척 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신앙의 연수를 세고 내가 얼마만큼 봉사했고 나의 직위가 어느 정도 되고 나는 기도했고 예배에 얼마만큼 참석했고 그 모든 것을 헤아리면서 하나님 나 잘하고 있죠, 하나님 내가 이 정도면은 괜찮은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라고 하면서 스스로를 위로하고 달래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길이 있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단순히 예배를 참석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이 예배에 대한 간절함, 하나님 앞에서 그 기도에 대한 간절함,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해 주시지 않는다면은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라는 그 고백이 우리 인생에서 넘쳐날 때 우리는 그 두 번째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내가 뭔가 노력하고 내가 어떠한 도전을 하고 이런 것은 사실은 결심에 불과한 거죠. 그것을 인도하고 그것을 진행하기까지는 그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 오는 것입니다. 단순히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그 갈증, 그 갈망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안에서 변화될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복을 누리고 천국을 누리고 우리가 이제까지 누리지 못했던, 우리가 이제까지 받지 못했던 놀라운 위로 속에서 하나님 안에서 그렇게 변화되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가 그 자리의 시작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소망합니다. 네. 우리 같이 함께 나아가는 우리 모든 삼일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찬양 같이 할 텐데요, 이 찬양이 조금 생소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제가 부르기에는 역량이 좀 큰 찬양입니다. 네, 가사에 좀 집중하셔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하는가에 대해 집중하시면서 이 찬양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에게 있는 건강 잃지 않으나 없는 건 있으니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마음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없는 것 있으니 난 남이 먹고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기도할 것은 우리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이 세상의 그 모든 것이 나의 피난처이고 위로자가 될 수 없음을 고백하는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 가난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서 애통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제가 그 영원한 배고픔 속에서 갈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기도 제목 갖고 오늘 시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함께하심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시고 이끌어주시네 아버지의 뜻을 믿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아버지 오늘 시간 우리가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나의 위로자 되신 자사다 나의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 앞에 나와 기도하는 그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살아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히 굶주리지 아니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하심이 세상의 가치를 두지 않고 하나님을 내 마음의 중심에 두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 모든 것을 솔직히 고백하고 결심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